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혀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처음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모든 의문과 질문이 풀어지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했듯이 저희들도 예수님 만난 자답게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코로나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 있죠. 정말 빨리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어느 한 곳에서 바이러스균이 검출되거나 발견되면은 순식간에 결국은 전 지구적으로 온 인류에게 이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종이 발견된다는 뉴스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아왔고 그 변종된 바이러스조차도 그냥 뭐 곧장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 감염력 이럴지인데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도 분명한 신앙이라면은 예, 그런 전파력이 있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감염시키는 감염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단 한 차례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한 여인의 그 전파력, 본인의 인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답을 얻었을 때 어떤 반응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느냐, 그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났어요. 끝날 무렵에 제자들이 온 것이죠. 어쩌면 여자들은 제자들과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바로 떠난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웠겠죠. 그리고 부담스럽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랍비이신 우리 선생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천하디천한 여인, 결코 상종하거나 대화해서 안 될 여인과 단 둘이서 저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입으로 발설하지는 못하고 꺼내지는 못하고 속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예. 무엇을 그 여인에게 구했던 것인가?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궁금하지만은 물을 수 없는 주제일 만큼 입에 올리기조차 거북스러운 그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는 제자들을 오자마자 떠나버린 이 여인을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대화가 끝나자 바로 자기 동네로 돌아가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기 우물가에 뭐하러 왔습니까? 물 기르러 왔죠. 물 기르러 올 때 반드시 가져와야 할 게 뭡니까? 물동이 아니겠어요? 물동이에 물을 길었으면 물동이를 가져가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된 표현인가? 혹시 잘못 기록한 건가?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을 때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뭔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 곧 그들이 전재산과도 같은 그 배를 버려두고 또 아버지로부터 물려주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업을 지켜야 할 때인데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뭐 베드로와 안드레는 안 그랬습니까?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단 말이에요. 버려두다는 건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뒤에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해서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만지고 있던 것들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내 소유라고 움켜쥔 것들을 뒤로 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우물가에 오는 여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동이일지인데 그리고 이 물동이를 가지고 평생토록 길어 먹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 물동이가 있어야 살 텐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이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뭔가를 버려두고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게 문제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뭘 더 얻을 것이 있나 해서 따라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뭘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늘 헷갈리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온 이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은 부자 관원이에요. 부자 관원이라는 것은 뭐 그 당시에 모든 걸 다 가졌다는 얘기죠. 뭐 돈도 있고 관원, 산헤드린 공회원이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권력도 있고 예. 집안이 좋으니까 또 거기까지 갔겠죠. 뭐 가문도 좋을 것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고 흠을 잡을래야 흠 잡을 데가 별로 없는 이 관원이 웬일인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게 돼요. 다 가졌는데 영생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가 분명치 않아서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야,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가진 걸 다 팔아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내 뒤로 남겨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 관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남겨두고 뒤로 두고 버려두고 따르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안 찾아왔으면 될 텐데, 예수님 안 만났으면 될 텐데, 말씀 안 들었으면 차라리 속이나 편했을 텐데,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은 더욱 부담스러워지고 얼굴에는 어두운 기색이 오히려 얼굴에 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걱정을 안고 근심하고 재물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가진 바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빛을, 눈앞에 있는 빛을 버려두고 어디로 간 겁니까? 어둠으로 간 것이죠. 마치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예수님을 버려두고 문 밖으로 어둠 속으로 뛰쳐나간 것처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런 상반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께서나 저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버려두고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점에 있어서 얼버무리거나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면 내가 뭔가 버려두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정리가 안 되면은 따라갈수록 괴로워요. 따라갈수록 갈등입니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얼굴에 근심이 더 많고 더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8절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냐? 너 망대 짓는 사람이 계산 안 해보고 공사 시작하는 거 보았냐? 아, 집 한 채 짓더라도 망대 하나 짓더라도 뭘 하나 짓더라도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해보고 지어야지. 그 중간에 공사비가 떨어져서 흉측스럽게 공사가 중단되면 얼마나 볼썽사나우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따라서 주님께서는 또 왕이 전쟁을 치를 때도 전비를 계산해보고 승리에 확신이 서지 않고 누가 전쟁 치르냐? 아니면 화친을 지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다 무슨 말씀 뒤끝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올해 같이 시작했던 바로 그 말씀으로 시작한 것이죠.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양보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포기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르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요새 뭐 성경 통독 새로 시작하셨겠지만은 뭐 한 10번 읽은 분도 있고 뭐 이제 올해 시작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녁에 그 한 10분, 15분, 길어야 한 20분 시간이지만은 아침 저녁 시간 내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뭐 긴 시간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버려둬야 돼요? 다른 것들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성경 읽는 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이건 못 읽어내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는 아무 사역이 없습니다. 노 미니스트리 철치예요. 일이 없어서겠습니까? 아니, 그만큼 우선순위를 한 군데 집중하자는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자. 그게 그 취지란 말이에요. 왜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를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해마다 뭐 교회마다 연초에 뭐 세일의 기도회니 40일 기도회를 하죠. 그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아침 예배를 일정 기간 계속해서 드리려면은 저녁 약속이나 저녁 일정을 뒤로하고 버려두고 포기하고 이 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 뭐 일정한 기간 아침 예배를 좀 드려보겠다고 해도 그런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고 분명히 포기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기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괴로울 뿐이죠. 뭐. 얼굴에 수심만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릴 만큼 분명한 순서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요한이 이 사장에 들어와서 니고데모와 모든 것을 그분도 다 가졌죠. 그러나 그 니고데모는 거듭나라고 하는 말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유대 여인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 부인도 아니고 이 남자가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이 여인은 단번에 어쩌면 예수님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이 여인을 비교하는 데서 떠나서 지금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과 이 여인을 다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얘기겠죠. 이 여인은 단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전하는 게 조금 이게 뭐 얼마나 예수님을 알겠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표현은 좀 이게 좀 미진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나다나엘을 부를 때 얘기했던 거나 비슷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일지 모르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예요. 확정적으로 단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이 분명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아는 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한도까지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는 것까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다 알아야 전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신학교 졸업하고 무슨 뭐 대단한 목회를 해야 이게 전도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아는 정도, 만난 정도,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면 돼요. 그 이상을 전하다가 사고납니다. 이 여인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표현, 내가 만난 분이 나한테 대한 모든 얘기를 했는데 내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한번 보라. 이건 하나도 가식이 없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아는 것처럼 표현하고 예. 우리는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많이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분명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은 그동안 피해왔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섞이고 싶어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적대했던 사람들 속 가운데로 뛰어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여인이지만은 아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분이 내 과거를 다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게 해결되고 났더니 사람들한테 가는 게 하나도 두렵거나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담대한 위험을 몰입쓰는 이런 삶으로 당장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또다시 어떤 상처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린 다 계산적이어서 다 따져보지 않습니까? 이 말 하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사람은 이건 뭐 어떤 관계가 앞으로 펼쳐질까? 이게 너무 복잡해서 다 체면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 지금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없으면 자존심 없습니까? 아니에요. 노숙자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그때 뭐 배식하고 급식할 때 한번 따라가서 보니까 뭐, 예, 자기 원하는 거 안 담아주면 막 화를 내요. 주는 대로 안 먹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것을 버려두고 물덩이만 버려두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썩어 문드러진 내 자존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까지 몽땅 다 버려두고 이게 지금 달려가는 것을 본단 말이죠. 우리는 뭐 알량한 것 때문에 뭐 그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도 얘기도 못 붙이죠. 뭐 교회를 뭐 몇십 년을 다녀도 한번 제대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복음 한번 못 전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무슨 문제냐는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아니 오늘 이 여인을 보면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못 만난 거예요.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아직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때문에 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막 이게 뭐 새신자 과정 무슨 과정 무슨 뭐 사역자 훈련 뭐 이런 걸 시키다가 진짜 그게 오히려 무기력한 이 성도를 만드는 건 아닌가 교회가. 어쩌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중요해서 교회 오는 길에 우리가 돌봐야 될 그리스도인들 다 지나쳐서 저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모여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나도 너가 이게 아침 설교하러 오는 길에 강도 만난 자가 피를 흘리고 있으면 그분을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오늘 설교를 못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아, 저도 그냥 패스해서 오지 않았겠어요. 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쩌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고 교회 섬기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작 예수님이 돌보라고 우리한테 기회를 준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곁에 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눈길 한번 안 주고 지나치는 사람이 된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적용해볼까 그렇게 날마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사라진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 말씀을 어떻게 보면 갈망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다 순수한 마음이 되죠. 예수 따라가는데 처음부터 뭐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따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내 사역이 점점 더 중요해지다가 시간이 흐르면은 그 사역보다도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 더 중요해져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느덧 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의 사역보다도 그 사역자인 내가 더 중요해져서 우리는 정작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보였던 이런 결단, 이런 믿음의 담대함, 이런 믿음의 모험, 이런 복음의 즉시성, 복음의 파괴력, 복음의 폭발력 이런 걸 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시 정말 복음에 있던 그런 권능이 아닌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다이너마이트나 마찬가지에서 그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은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뭐 폭탄을 몸에 두르고 뛰어드는 그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야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시스템 속에 안주하다가 시스템이 요구하는 것 때 길들여지다가 그런 야생력이나 그런 정말 원시성과도 가까웠던 원시적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뭐라 그러는가? 제자들은 31절에서 34절에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 같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왜 선생님 지금 시장하실 텐데 식사 좀 하시죠. 그랬더니 여인에게 물을 들어서 우물가에서 물을 소재로 그 여인을 깨우쳤듯이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양식을 가지고 동일한 패턴의 대화를 또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아니 지금 배고프실 텐데 식사하십시오 했더니 그냥 나는 지금 이거 말고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을 난 지금 먹은 거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니까 뭘 드시고 지금 저러는가? 그 여인이 혹시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가 뭐 먹을 걸 잡수시라고 갖다 드렸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양식이래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여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게 양식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땅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의 사건, 하늘의 뜻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인간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건 뭡니까? 늘 아버지의 뜻으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 자신이 어떤 인간의 소재를 가지고도 하늘의 뜻을 전할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물이 되었건 양식이 되었건 나중에 예수님의 그 밭의 비유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가라주 비유, 그물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이런 거 다 비유, 땅의 일들을 가지고, 땅의 소재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또 배워야 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쓰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펼쳐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분 안에 온통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그게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올 한 해도 또 말씀으로 그렇게 채우고자 합니까? 그래야 우리의 언어가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언어가 그 생명으로 가득 차야 생명의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에 그분의 기쁨이 가득해야 기쁨의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으로 인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야 우리의 언어가 회복의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어야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분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가득 하나님 나라로 가득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건 어디 가서 무슨 행동을 하건 어디 가서 누구에게 뭐가 관계를 맺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 넘치는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선교지 땅끝까지 가도 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망정 하나님의 나라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이 일터에 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생길 것이고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 가정마다 가정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곳마다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뭐 외워서 우리가 누구한테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양식이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주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잘 아는 대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으러 가셔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생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이죠. 40일 금식하고 나서 뭐 무슨 힘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온 몸과 마음과 뜻이 음식을 생각해야 될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도 인간이 인간인 까닭,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 인간이 하나님의 형성으로 빚어진 까닭은 그 순간에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물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낮추신데, 아니 뭐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됩니까? 노예 생활하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도 낮아져야 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도 낮아져야 돼. 그래도 줄여야 돼. 너를 줄이게 해야 돼. 왜? 그래야 만나를 먹으니까, 만나를 먹을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벌어먹어 살 능력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경험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까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출애굽했어요. 광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광야인지는 모르지만, 신광야인지 무슨 마온광야인지 엔게디 광야인지 아둘람 동굴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낮추시고 줄이셔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뭐라고 그래요? 6장 앞에 좀 나올 말이에요. 6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어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게는 샘물을 들어서, 샘 솟는 물을 들어서 생명수를 들어서 너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양식을 비유하여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영원한 양식 먹으면 배고프지 않다. 결코 줄이지 않을 그 양식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란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말씀을 사는 것이고 말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어디, 내 뜻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루어지는 나의 성취를 갈망하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이 세상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광야 생활을 안 하고 고난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지금 흥분하셔서 사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니까, 아, 이 여인 하나 전도했더니 말이죠. 복음 들어갔더니 막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 보고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표정은 세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이 표정이 그냥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와서 뭐 밥 먹으라는데 밥이 맥힙니까 지금? 하도 좋아서. 예. 네. 그 너희들 야 양식 이거 지금 양식이 타령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 그래서 35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또 예수님께서 물, 양식, 추수 다 이 표현을 가지고 하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참 예수님 따라다닌다 고생도 했겠어요. 알아들을 법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이렇게 알아들었다가 저렇게 알아들어야 되나 늘 간단간단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때 그 당시에 하나의 격언과도 같이 흔히 하던 말이에요. 야, 넉 달 지나야 추수한다. 서두르지 마라. 서두를 일 없다. 서른다고 되냐. 이런 뜻으로 쓰던 당시에 이게 관용어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들어서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한다. 땅에 심는 추수는 그렇게 말한다. 영적인 추수는 그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 다 넉 달 지나야 추수한다는데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이러는데 눈을 들어 밭을 봐.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니? 지금 사마리아 여인 물동이 버려두고 가는 거 안 봤어?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당장 지금 추수하러 달려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뭐 눈을 들어 보니까 밭이 아직 새파란데요. 뭐 이런 소리 안 해서 첩한 다행이네. 누가 했을지도 몰라요. 기록을 안 했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 야 지금 추수할 때야. 넉 달 기다리기는 뭘 기다리니? 너희들은 항상 추수할 때야. 자,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도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슬 받으셨다. 나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열매를 모으는 중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미 다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구원의 열매를 수확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해서 너희를 초청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뿌렸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사람들이 비었다고 그래요? 자꾸 떠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부흥의 시대에 우리가 더 안 뿌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부흥을 주셨을 때 거두라고 했을 때는 거두면서 우리도 뿌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거두기만 한 것 같아요. 지금 거둘 게 없는 거죠. 거둘 때 흥분했죠. 내가 잘나서 거두는 줄 알았죠. 복음에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은 혼자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수확은 혼자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미 뿌린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추수할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 다를 수 있다. 그 갈등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뿌려서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내가 뿌려도 다른 사람이 거둘 것이고 우리가 거두는 것은 누군가의 뿌린 씨앗이 있어요. 아, 참 제가 신학교 간다고 이제 첫 번째 그 세미나리 투어를 하는데 뭐 풀러 바이올라 뭐 리센트 칼리지라고 이제 그 밴쿠버에 있는데 BC 뭐 UBC인가 유니버시티 브리티시 콜롬비아인가 거기 이제 게스트 하우스에 이제 가서 리센트 칼리지를 투어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들 게스트하우스가 없고 UBC 게스트하우스에 있다. 밤에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똑똑. 야, 몇십 년 만에 친구가 온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그냥 온 사방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밤에.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데 고등학교 때 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한 번도 저한테 예수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뭐 워낙 그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막 술을 먹이니까 술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민 간 분이에요. 나는 잘 받아 먹었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소름이 끼치는데 말이죠. 아, 이렇게 기도에 빚지고 사는 거구나. 저는 평생에 뭐 그 친구가 크리스찬인지도 몰랐고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도 몰란 거죠. 뭐 그뿐이겠습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그렇게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에 다 빚진 자라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 땅에 100년, 120년에 온 선교사들에게 다 빚진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무슨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게 하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이어질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에 그냥 참여할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도 흘렀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단 1도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할 일도 없고 우리가 자랑할 일도 없어야 마땅한 것이죠. 단 하나도 자랑거리나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39절이에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안 믿는데 제자들도 잘 안 믿고 있는 판인데 지금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이 표현을 쓰는 이 당시의 분위기는 이런 걸 쓰면 책 다 찢어버릴 때예요. 무슨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이 여인이 지금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이 믿을 만한 여인입니까? 존경받는 여인이에요? 덕스럽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복음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힘 때문에 그분의 능력 때문에 전해지는 거라. 우리는 입만 빌어서 달싹달싹 했을 뿐이에요. 선교지에 가서 뭐 큰일 합니까? 먹고 사는 뿐이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줄을 섰어요. 평생에 나를 사랑한다 소리 처음 듣는데요. 이 여자의 말이 무슨 믿을 만한 여인이어야 무슨 이게 전해질 텐데 이게 뭐. 그러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전하겠다고 생각하면 평생 못 전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격 없어요. 그냥 입을 열어 담대히 말할 뿐이죠. 그래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유대인을. 유대인 랍비의 말을. 그러고는 더 놀랍죠. 40절 이해합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다시 또 초청했어요. 제발 여기 좀 머물고 계세요. 이틀 동안 예수님 여기서 뭐 하셨어요? 부흥회 하셨어요. 부흥회. 이틀간 제자들 데리고 첫 부흥회 아닙니까?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니 사마리아 땅에서 무슨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것입니까?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두 제자가 지금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이 우물가의 여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전도자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이 여인입니까? 우리는 선입견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편견에 젖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더 많은 편견을 가지고 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누가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요한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기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열두 제자 속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얘기를 전해 들었을 뿐인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 이틀간 부흥회를 거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는 이 여자에게 감사를 표해요. 이제는 내가 전해줘서 비록 우리가 그분을 초청했지만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아, 그래서 이 여자에게 평생 여자 이 여자는 누구로부터 감사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 만나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맞고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면 언젠가는 고맙다. 내가 네 때문에 예수 만났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도 귀한 상급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큰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것도 도울 수 있죠. 많은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그 최정섭 장로가 말이 복떡방이라는 책을 썼어요. 떡만 전해줘서는 복음이 안 전해진다는 거예요. 복음과 떡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쓴 책이에요. 그분이 기아대책을 하면서. 물론 떡이 중요해요. 오늘날 뭐 명절 쓸 때 떡도 나눠 드세요. 그러나 복음도 함께 나누어지는 구정 연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기쁨의 언어, 회복의 언어, 그게 여러분 복음의 언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의 능력이 그곳에서 반드시 위력을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전파력, 복음의 폭발력, 복음의 즉시성, 동시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증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연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그런 생애 한번 살게 해주십시오. 예. 단 하루라도 인생에 단 하루라도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가서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이 또 구정으로 인해서 한번 또 새해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해 결심이 조금 희미해질 때 무뎌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해를 약속하고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 정말 올 한 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언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자기가 부인되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내 자존심이 다 뭉개지고 깨어지고 사라져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담대하게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 직접 만나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어떤 조롱과 멸시를 받더라도 주님 전하는 생에 담대한 발걸음 올 한 해에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